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을 경배하고 또 성도와는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시간을 얼마나 더 오랫동안 저에게 이제 허락하실지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이제 체포가 되는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한국도 아마 그런 날들이 이제 아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먼저 그렇게 이제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허용해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 소아성애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합법적으로 지금은 다 그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참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참 형국인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마음껏 주님 찬송하고 열심을 내십시다. 네. 예,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좀 보기 원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즘 또 저기 김장철이 돼서 아마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시면서요. 개인적으로들도 아마 이제 김장하시느라고 또 못 오시는 가족들도 이제 요 11월 요 주에는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승자 자매님이 김장 때문에 좀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복을 주시고 이 시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풍성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는 나사로가 두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지요. 비유는 실제가 아닌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만 또는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빗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지금 나사로라는 실명이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실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의 나사로 한 명이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고 있는 이 나사로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 나사로, 이렇게 우리가 두 명의 나사로를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두 나사로가 다 보니까 둘다 귀족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부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둘다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둘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사로, 우리말로 나사로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라자로스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로 라자로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름의 뜻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원래 이 단어의 어떤 그 기원이 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 엘르아살, 이 히브리어 엘르아살이라는 이 이름에서 이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그럼 뭔가 봤더니 엘 아자르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되는데, 여러분 엘이 들어가면, 이름에 엘이 들어가면 그게 뭐죠? 엘리엘, 엘리 엘리야, 엘리사, 엘이 뭐죠? 엘 하나님이죠. 일단 여기도 이제 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자르 이렇게 돼서 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뭐 이제 그런 이름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만큼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드물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여러분이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개인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몇 명이나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전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 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시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명이 되는 거죠. 일곱 명인데 그 중에 남자 다섯, 여자 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이제 어린 아들이었는데 병으로 죽었다가 직후에 바로 이제 살아나는 것을 보죠.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머리, 아이고 내 머리, 아이고 내 머리야 이렇게 해서 아마 머리에 뭐가 글쎄요, 뭐가 뭐 혈관이 터졌는지, 어쨌든 그 극심한 두통 이후에 그야말로 급사하죠. 급사했는데 바로 직후에 그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리시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에서 보니까 나인이라는 도시의 그 과부의 외아들, 청년을 예수님이 또 살리십니다. 장례 치르러 이렇게 나오는데 살리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병 때문에 죽었는데 4일 만에 살리시는 장면이죠. 또 예수님 이후에 이제 사도시대 때두 사람이 살아나는데, 다비다가 있고 유두고가 있습니다. 다비다는 베드로에 의해서 살아나죠. 사도행전 9장에서 병으로 죽었었습니다. 유두고는 바울이 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이게 너무 유명하죠.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오래 전하다 보니까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이제 죽었습니다. 참, 저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창문에 앉아서 말씀 들으라 그러면 참 여러 번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고, 뭐저 같은 사람이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곤란할 터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 명의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시죠. 뭐 이렇게 이제 또 예수님도 우리가 또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야 이제 또 다른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서 예루살렘 도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유두고와 나사로.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한 사람인 나사로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약과 구약 또 예수님 당시를 통틀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는가, 죽음에서부터 살리시는가, 이것은 뭐 너무 명백하게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 두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신명기 19장의 모세 율법에 보면 어떤 일을 증언하려면, 어떤 일의 증거가 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네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세 사람의 증인을 만들어 놓으셨죠. 사도들이 두 사람의 증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보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먼저 요한복음 11장의 그 전반부 앞쪽을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더니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알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대단히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요한도,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넘어가서 36절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36절에 보니까 보라,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이 베다니에 살았다고 했는데, 베다니는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House of Mise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들의 집 또는 가난한 자들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민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동네, 쉽게 얘기하면 달동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살던 이 나사로와 온우이들이었습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가 병들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의 이 누이들이 가정에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달동네에 살면서 뭐 형편도 안 됐겠지만, 혹시라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이 대단히 섭섭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 대할 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예수님 대단히 섭섭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참 흐뭇해 하시고 흡족해 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6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절의 시작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니, 얘기를 병났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사랑하는 자들이 병났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빨리 참 달려오셔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곳에서 그분께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그냥 지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주님께 긴급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만큼 다급해 보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이제 몸이 닳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주님이 빨리, 한시라도 빨리 나를 이 상황에서 참 구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참 간구하고 울며불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급해 보이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나사로 병들었다는 그 전가를 받으시고 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게 이제 당도하셨을 때에는, 저쪽 17절에 가서 보면은 나사로가 그냥 다 죽어서, 이젠 죽어서, 그래서 무덤에 누운 지 나흘이 된 때,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도 참 우리에게 다급한 순간에 주님이 참 1분 1초라도 빨리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순간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시는 이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나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초조합니까? 정말 애가 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든 사건을 다루시면서 뭔가 특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병이 죽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 우리가 대단히 곤경에 처했을 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병에 들었을 때, 우리가 참큰 병에 들었을 때라도 우리가 든그 병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생각할 때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중병에 걸렸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건강해야만, 또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재력이 있어야만, 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뭔가 주님께 도움이 될것 같고, 뭔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 극도로 나약한 상태, 그 상태를 인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병든 것으로 인해서 초조해하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순간을 예수님이 직접 보지 않고도 아셨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이다. 그렇죠? 잠 한번 푹 자고 나면, 그동안 뭐 아파서 잠도 못 잤던 것 같은데, 숙면을 취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병이 잘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직접 보지 않고도 아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서에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아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셨다.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으셔도,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뭐 독심술이나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최면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내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면 알수 없는 그런 예수님만의 능력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순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그 나사로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한다. 이게 사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참 잠시라도 떠나기를 원치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셨는지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 사람 안에 그냥 생명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그 사람 안에 이렇게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숨이 들락달락 내쉬고 마시고 할 때마다 들락달락 할 때마다 이 코끝에 호흡이 있는 한은 계속 들락달락 하잖아요. 숨이 하나님이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간의 그 매순간 영원히 사실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특별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에는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원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게 된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기뻐하실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함께 있지 않은 것, 즉 돕지 않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할 때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대단히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 자체는 대단히 슬퍼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33절부터 보시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이제 나흘 뒤에 찾아가셨을 때 3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이때 그녀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그 사람 죽게 할 수 없었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음하고 영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셨고 우시고 속으로 신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기뻐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셨다 하는 기록이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성경 구절인데 대단히 놀라운 기록이죠. 사실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기뻐했다. 15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의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생길 그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로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될 거라는 거. 이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나사로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인생에서 닥치는 그 문제의 해결,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잘 보십시오. 마르다의 관심의 초점이 뭡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는 것, 즉 죽을 병에 걸렸으나 그 병이 치료되는 것, 병으로부터의 회복,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오라버니가 죽지 않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광경에 동참하고 있는 유대인들 똑같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죽지 않는 것,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 즉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서 해방되는 것, 즉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상황에 대해서 나사로에게 가시기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여기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인식의 한계도 다른 사람들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 나사로가 좋아지는 것, 병고침을 받는 것. 그렇죠?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좋아지리이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사건 내내,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마르다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25절부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믿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얘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 믿는 얘기 하시지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40절에도 가서 보시면 40절에도 지금 이제 나사로가 이렇게 뉘어 있는 그 돌문을 동굴의 그 돌문 참고로 그 유대인들의 그 묘지는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흙 속에다 시신을 완전히 묻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굴 같은 데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썩으면 그러면 이제 그 뼈만 이렇게 이제 취해서 다시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을 치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이제 죽어서 지금 나흘이 됐고 이젠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계속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건을 종결하는 45절에 가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나사로의 이 병든 것과 일시적으로 죽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모든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 그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이냐? 그 믿음의, 궁극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마르다가 사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먼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셨던 바로 그 메시아, The Christ, 그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 고백을 사람들에게로서부터 받아내고자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사로의 회복, 즉 인생에 당면한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인간들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나흘 뒤에 이렇게 이 베다니 마을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그렇죠? 마르다를 만난 것도 마을 밖에서 만나셨던 것이었어요.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그분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거기 30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서 계셨다. 여기서 마리아도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의 문제에 근원이 되는 곳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있는 것이죠. 나사로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으로 믿고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이 사건 전체의 예수님의 의도인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을 안에서 들어가셔서 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될 뿐입니다. 뭡니까? 사람들의 비난만 무성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37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물론 마을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여기 보니까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느냐. 원망이 있고, 비아냥이 있고, 비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안에 들어가 봐야 결국은 이런 얘기만 무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되는 곳, 그곳에 계시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잠에서 깨우실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죽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죽은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그 죽은 자를 잠에서 깨우듯이 깨우실 수 있는 분이셨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우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신 것은 마리아와의 대화 직후였습니다. 32절부터 보면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이제 언니가 불렀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이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그리고서 35절에 예수님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신 이후에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들의 불신 때문에 우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지금 이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움을 하고, 은근슬쩍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죠.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안타까워서 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인간의 이 본질, 이 실존,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존귀한 이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 사실을, 이 사실 자체, 이것의 이 비참한 상태, 이것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목적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묶여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처럼 이제 곧 터지게 될그 시한폭탄처럼 그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여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 인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의 가족, 이들조차도 어쨌든 그러한 문제에 당면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비참해하고 있는, 애통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이 모습, 실존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동굴 앞에 서서 동굴의 돌을,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분께서 33절 뒷부분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더니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파도와 바람조차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시는 분, 이 예수님의 명령에 죽음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나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그런 일이 도대체 있겠느냐. 32장 17절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아, 주 하나님이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믿습니까?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결국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것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과였어요. 나사로는 결국 회복될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 회복,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관심사였습니다. 맞죠? 하나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하셨고 사람들도 이렇게 되기를 처음부터 바랬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로가 회복되는 방법과 시점의 문제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어떤 시점의 불일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요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야 될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이때예요, 이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느긋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이 든 것이 아닙니까? 뭐 다른 거 더 있으신가요? 힘이 든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어떤 그 이 회복시키시는 시점의 불일치. 하나님, 저 지금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지금 저 보시고 있잖아요. 지금 저 쫓겨날, 이게 지금 전세방에서 쫓겨날 상황인 거 보시잖아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1억 원 주실 때가 지금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죠? 하나님, 저 사람과 제가 지금 인간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도 나사로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고 사람들도 나사로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그러한 수많은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예외 없이 뭐가 됩니까? 문제 해결에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그 문제 해결의 시점과 방법이 나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즉시 우리가 원할 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즉시 구해주지 않으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완전히 이제 끝장났다. 이건 뭐 이제는 완전히 이건 끝장났다. 더 이상 해볼 게 없다. 이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즉시 구해주지 않으신 것을 기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근데 그걸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보다 더 높은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우리보다 한 수 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듯이 부활은 반드시 죽음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당연하게 생각되는, 논리적으로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 말이 우리 삶 속에서는 사실 잘 체험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자꾸 부활부터 원하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부활은 반드시 죽음 뒤에 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이틀을 의도적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속이 타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말라기 3장 14절의 표현대로 이 유대인들이 참 했던 표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그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너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번에는 그 내가가 너 말고 나로 해보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힘든 순간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